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열 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열두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창세기 42장 1절로 17절을 보았습니다. 요셉 앞에 나온 형들이라 그랬습니다. 10월 27일 광화문에서 연합집회에 우리가 적극 동참해서 이 악법을 우리가 싫어한다, 반대한다는 것을 알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굉장한 위기를 한국교회는 맞이하고 있죠. 그래서 손현범 목사님 계시는 세계로교회에서는 버스를 25대를 예약해놨지만 전 성도들이 하루 전에 올라가서 여관에 자고 그 버스는 다른 교회 약한 적은 교회에서 타고 오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와서 하루 전에 가서 자면서 이렇게 우리는 이걸 싫어한다고 반대한다는 것을 외쳐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지난 화요일날 온누리 교회에서 손 목사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10월 2일 연합 집회를 통해서 차금법, 악법을 반대하는 이 목소리를 우리가 내줘야 되겠고, 안창호라고는 국가인권위원장 청문회 때 그 신학 그 석사 전도사를 했던 석사 출신의 그 신학 학위를 받은 사람이 국회의원인데 굉장히 공격하는 것을 우리 보았거든요. 목사들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공격하는 걸 보았거든요. 당신같이 편향된 그 창조론을 믿는 사람이 인권위원장 하면 되겠느냐고 이렇게 굉장히 그 모독적인 말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과거에 이 한국교회를 10분 1로 줄이겠다, 그리고 동성애를 해야 된다고 이제 그 퀴어 축제를 찬동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아웃시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얼마나 싫어하시는 건지 우리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목소리를 내고 기도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책을 하나 소개하지요. 하나님의 약병이라는 조그만 책입니다. 내용을 읽어보니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우리 손양 권사님께서 준비하시면 교육자들에게나 손 권사님에게 부탁하면은 다음 주에 6천 원 하는 거니까 작은 내용이지만 굉장히 병을 낫게 하는 그런 중요한 책인 것 같으니까 꼭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병이라는 책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9절에 보면 유두고라는 사람이 바울이 밤새도록 설교하니까 3층에서 창에 걸터앉아서 말씀 듣다가 밤새도록 하니까 떨어졌는데 죽었어요. 죽었는데 바울이 올라가서 기도하니까 살아났다는 얘기 나오거든요. 이렇게 바울 사도는 죽은 자도 살리고 바울의 앞치마나 손수건을 병든 자에 갖다 얹으면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나고 이렇게 했는데 정작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 보면 자신의 병은 낫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낫게 하기 위해서 특별 기도를 세 번 했는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준까지 사탄의 사자를 주었다. 네가 너무 많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사탄의 사자를 주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의 질병이 낫지 않는 것을 크게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병 없이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하는데 이 책을 하나씩 구입해서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했으면 좋겠다 생각되어집니다. 한강이라는 그 소설 작가가 이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됐죠. 저도 오래전에 그분이 쓴 책을 읽어봤는데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K 문화가 이제 세계를 이렇게 휩쓸고 있는 가운데 또 문화적인 이런 좋은 소식이 있어 너무 감사한 일인데. 노벨 의학상이라든지 과학상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게 참 좋은데 그런 것도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받았으면 좋겠다 또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되겠는데 특히 이 악보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는데 제가 어떤 목사님께 전화를 해서 그날 참석해야 안 되겠냐 하니까 태극기도 못 들게 하고 성조기도 못 들게 하는데 거기 왜 가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분은 보수 진영에 계신 분이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아 이거는 그런 집회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뭐 지금 애국하자는 것 보수하자는 얘기도 아니고 이거는 차근법 악법을 막는 한국교회가 죽느냐 사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떠나서 해야 됩니다. 또 어떤 목사님께도 이제 얘기했더니만은 자기는 보수를 너무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안 간다는 거예요. 나는 진보를 원하고 민주당을 원하기 때문에 그 보수 집회이기 때문에 안 간다. 이건 보수 집회가 아닙니다. 이건 진보 집회가 아닙니다. 태극기 드는 집회도 아닙니다. 이건 순수하게 우리가 악법을 막자고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태극기 부대는 오지 마라 그랬어요. 이거는 우리가 악법을 반대하는 것이고 한국 교회에 지금 현재 말씀대로 붙잡고 하는 것이 것이기 때문에 절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얼마 전에 송도 컨벤시아에서 로잔 대회가 있었죠. 전 세계 지도자 기독교 지도자 5천여 명이 모인 곳에서 있었는데 지난 화요일날 온누리교회에서 소현범 목사님 모신 데서 이재원 목사 온누리교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쭉 하는 것을 보았거든요. 세계 기독교 협의회가 굉장히 동성애를 찬성하고 이런 상황이 다 돼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지도자들을 전부 좋은 호텔에 방 하나씩 모시고 이렇게 하면서 수십억을 쓰면서 그 대접하면서 동성애는 성경에 위반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선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쭉 들으면서 큰 교회 목사님이 큰일을 하시는 거구나. 수십억을 돈을 쓰면서 저렇게 성경적으로 그게 틀렸다는 것을 문구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큰일을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악법이 통과되어지면 이게 사는 죽느냐, 셰익스피어가 햄릿에서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 다 있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사느냐 죽느냐 중요한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10월 27일 날 나가서 목소리를 내야 되겠고 또 우리가 더 기도하면서 국회의원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있는데 당론을 따르고 하나님 눈치를 안 보는 이 사람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들 주님께서 감동시켜 주셔서 다른 건 몰라도 이 자금법 악법만은 절대 통과시키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전혀 다른 요셉과 형들이라 했는데요. 요셉과 형들은 전혀 관심 자체가 달랐어요.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은 어머니가 죽고 라헬이 죽고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아버지에게서 은혜를 받았어요. 아버지 야곱이죠. 야곱은 조부 아브라함에게 이 조부에 대한 간증을 15세까지 들었어요. 그리고 부친 이삭에 대해서 120년 동안 이삭이 은혜 받고 응답받은 걸 보았어요. 직접 보았어요.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죽었어요. 라헬이 죽고 없는데 이 라헬이 요셉을 야곱이 키우면서 우리 할아버지, 네 할아버지 조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역사하셨다는 것을 알려줬죠. 이삭에게 하나님 역사하신 걸 알려주었어요. 이런 신앙생활 들으면서 야곱이 하나님 없이 불신앙하면서 막 인본주의 쓰면서 고생하고 다니던 것을 들으면서 너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너는 정말 하나님 능력 믿어야 돼, 이런 것을 요셉이 듣고 얼마나 기도했던지 꿈에 응답이 온 거예요. 요셉은 곡식단이 절하는 것,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것, 이걸 응답을 미리 받아놓고 있었거든요. 자, 형들은 어땠습니까? 요셉의 형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웠어요. 캄캄해요.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어요. 아예 형들은 영적인 일에 관심 자체가 없어요. 왜 아버지가 요셉에게는 좋은 옷을 입히느냐? 뭐 어머니도 없고 우리는 엄마가 있는데 요셉은 어머니 없지 않냐?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그렇지는 못했어요. 시기 질투하죠. 시기 질투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아버지 몰래 빙땅이라 그러죠.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물질을 빼내서 나눠 쓰고 그리고 거짓말하고 형들하고 요셉하고 전혀 관심이 달랐어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거, 형들은 영적인 부분에 아예 관심이 없고 아버지를 시기하고 아버지를 욕하고 또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아버지 몰래 뭐 양털을 깎아서 판다든지 우유를 몰래 빼돌린다든지 이래가지고 돈 나눠 쓰고 이런데, 요셉이 영적인 부분에 관심이 있었다고 하면 이들은 전부 육신적인 얘기예요. 자, 그 형들도 구원은 받았습니다. 구원은 받았어요. 우리도 구원을 받았죠. 예수님이 구원을 받았거든요. 받았으나 요셉의 관심은 전혀 영적인 일이에요. 형들의 관심은 육신적인 일이에요. 육신적인 일에 관심이 있었어요. 형들은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한다, 섭섭하다, 또 이제 요셉이가 기도하고 뭐 응답받다는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전부 육신적이고 세속적이고 인간적이고 영적인 부분에 관심이 없으니까 구원받았으면 성경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 더하시리라. 정말 영적인 부분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어쩌면 이 형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살면 인생에 굉장히 허무해져요. 나중에 비참해져요. 영적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자,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인본주의 쓰지 않는 요셉인데요. 총리가 된 요셉이잖아요. 총리가 됐어요. 막강한 권력을 잡았어요. 애굽이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41장에 보니까 40절로 44절을 보죠.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바로 왕은 왕이라는 자리 하나만 남겨놓고 모든 권한을 요셉에게 위임해 줬어요. 그럼 요셉이가 막강한 이 권력을 잡았는데 그 요셉이가 애굽에 노예로 와 있다가 이제 총리가 됐잖아요. 그리운 가족 있잖아요. 가족에 대해서 제 같으면 제가 이 자리에 있었다고 하면 특사 몇 명을 사람 비서를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보내가지고 내 아버지 좀 찾아봐라. 가족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다. 그렇게 안 하겠어요? 막강한 권력이 다 자기 손에 있는데 얼마나 아버지가 보고 싶겠어요? 동생이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좀 찾아봐라. 전에 살던 곳은 이곳이었고 아마 이 근방에 어디 있을 것이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 그건 뭐 나쁜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가족 찾겠다는 건데. 꿈에도 그리운 정말 만나보고 싶은 가족, 아버지와 동생 그리고 형들 찾아보기 위해서 사람을 특사로 보내고 아마 이렇게 심부름 시켰을 것 같아요. 제 같으면. 요셉이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있었어요. 대단한 거죠. 자, 요셉이 17세에 팔려갔잖아요. 30살에 총리가 돼요. 7년 풍년 들었어요. 2년 기근 들었을 때 형들 만나거든요. 그러면 요셉이가 39세 때예요. 이 9년이 지나도록 총리가 되어졌는데 요셉이는 특사를 보내서 가족 찾으려고 하지 않고 뭐 밤낮없이 아버지 생각, 야곱 생각, 보고 싶은 베냐민 생각 뭐 다 했겠죠. 그런 권세가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때가 되면 언젠가 하나님 만나게 하시겠지 하고 있었단 말이죠. 요셉은 꿈에서라도 그 가족을 잊을 수가 없고 보고 싶고 만나보고 싶고 할 텐데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요셉이죠.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만나게 해주시겠지. 근데 기근 들었을 때에, 기근 2년 지났을 때에 형들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기근을 통해서 만나게 해주신 거거든요. 요셉 앞에 나온 형들이죠. 형들이 와서 무릎을 쫙 꿇었어요. 무릎 꿇고 절하는 형들인데요. 무릎 꿇고 절을 해요. 6절과 9절 말씀 보면 나옵니다. 6절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엎드려 땅에 엎드려 절했다 그랬죠.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얘기죠.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 요셉이는 애굽말, 애굽의 언어 애굽말을 하고 통역을 세워놨기 때문에 요셉이라고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는데 형들은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얼굴을 딱 마주보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엎드려 절하면서 저 아래서 얘기하고, 요셉은 큰 소리를 지르고 있고 통역을 중간에 세워놨기 때문에 요셉이라고는 상상을 못하는 거죠. 요셉이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그래서 이게 바로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얘기죠. 6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얘기인데요, 한번 볼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던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이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근데 형들이 와서 딱 엎드려 절하니까 요셉이가 꿈 얘기 딱 나고, 그리고 형들이구나 딱 생각하면서 정답이다 했지만은 꿈이 기억이 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정탐꾼이라고 말하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인 줄 알면서도 정탐꾼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구절 이하에 보니까요, 오늘 말씀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열두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었었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리라. 너희에게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며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정탐꾼이라고 요셉이 막 엄한 소리를 얘기하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 밑에서 12명이서 하나는 없어졌고 막내나 아버지와 함께 있다, 아니라고 이제 막 변명하는 거죠. 자, 그 형들이 감옥에 이제 갇혀 있으라 해서 갇히게 되면서 범죄하였도다. 범죄하였도다 하는 형들입니다. 요셉의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범죄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18절로 25절인데요 사흘 만에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져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요셉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 할 때 요셉이 팔려갈 때 막 애걸 하며 울면서 살려달라고 애걸 했거든요. 애걸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리라. 그러므로 그의 피값을 치르게 되었도다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통역을 세워가지고 얘기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굉장히 그 당황하는 형들이죠. 요셉의 형들이 당황했습니다. 24절에 보면요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 눈앞에서 결박하고 이 시므온은 굉장히 그 좀 선동하는 사람이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고 요셉을 죽이자고 구덩이 던져놓고 선동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26절로 28절에 보면요 그들이 시므온은 갇혀있고 나머지 형들이 가다가 곧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어보니까 돈이 있는 거예요. 26절에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그가 그 형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 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돈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28절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이렇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지휘하에 돈을 도로 집어넣은 건데 아 이거 왜 이렇게 일이 꼬이지 하면서 걱정하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가서 야곱 그 부친 야곱에게 보고하는 형들입니다. 보고하는데요 29절로 35절이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당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당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 아들 열두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당꾼이 아니오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다 두려워해요. 어찌 사람이 이렇게 이리 꼬이게 하지? 걱정에 빠진 야곱입니다. 야곱이 걱정에 빠져서 36절 38절인데요 36절 보겠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이렇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지고 적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서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골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요셉이가 살아있는데 죽었는 줄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베냐민도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걱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걱정은 잠깐이었고 이제 요셉이가 살아있다는 것과 총리되어 있다는 걸 알고 난 뒤에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르죠. 어쨌든 이렇게 과정에서 요셉이가 형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바로 요셉이다 하지 않고 정탐꾼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친동생 베냐민을 보고 싶으니까 너희가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그 돈 자루에 돈을 더 넣어줬는데 이게 어찌해서 이렇게 이리 꼬이는 거 막 걱정이 태산입니다. 어쨌든 요셉 앞에 나온 형들 요셉이가 30살에 총리가 됐는데 39세 됐을 때 9년이 지나고 난 뒤에 7년 풍년 2년 기근 들었을 때 식량살의 형들이 와서 그리운 가족과 재회하게 되어졌고 식량 사서 돌아가서 안 오면 안 되기 때문에 한 사람 시몬을 감옥에 가둬 놓고요. 시몬을 가둬 놓고 다음에 올 때 막내를 데려와라. 다음 장에서 보면 요셉이가 그들이 가는 길에 은잔을 베냐민 자루 넣어놓고 훔쳐갔다 그러면서 베냐민 옆에 두려고 하죠. 그때 이제 유다가 얘기하기를 이 아이가 없으면 우리 아버지 그냥 죽습니다. 나를 잡아놓고 아들을 보내주세요. 그때 요셉이가 내가 요셉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됐죠. 하게 되는데 요셉이를 쓰신 하나님 17살에 팔려가서 30살 됐을 때 13년 만에 애굽의 2인자 자리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건 뭐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풍년 들게 된다 기근 들게 된다 꿈을 꾸게 해놓고 요셉 꿈 해석하면서 총리로 올라가고 그리고 기근 들고 난 뒤에 형들을 통해서 가족을 만나게 되고 그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가서 400년 지나고 난 뒤에 민족이 돼서 거대한 민족으로서 세계 역사의 성경 역사의 주역으로 기록되는 것을 보여주면서 큰 틀에서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 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차별금지법이 악법 때문에 교회 세계교회가 1%대로 기독교가 떨어지고 문 닫고 있는 가운데 유럽 교회들이 세계 교회들이 제발 대한민국 한국에서 기독교만은 악법을 그냥 두지 말고 악법을 막아내서 세계 선교해달라 하는 이때에 그 날짜가 다가오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 일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되겠고 이때 광화문에 나가서 우리가 이건 안 된다고 외치고 제 생각에 소현부 목사님하고 만나고 또 카톡도 주고받고 하니까요 이날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이 악법을 발의하려고 하는 국회의원들 그 지역의 교회들이 다 들고 나와가지고 당신 그렇게 하면 다음에 우리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것만 다른 건 몰라요. 다른 건 뭐 예전에 좀 할 수 있는데 이것만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 초등학교에서부터 남자가 여자 될 수 있다 그렇게 자꾸 교육을 시키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말이죠. 이 사탄 마귀가 교회를 문 닫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꺾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이 악법들인데, 이런 것을 정말 우리가 중요한 기로에 지금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막아내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지금 한국교회가 당면한 위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막아낼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악법만은 주님 막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10월 27일 연합집회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이것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국회의원들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모두가 하나가 돼서 외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태양도 달도 멈추듯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셉이가 13년 만에 총리가 됐지만 바로 사람 보내서 가족을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다렸는데 9년이 지났을 때 형들을 만나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후대를 지켜주시고 세계에 선교하는 우리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